네, VOA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미 하원 의장이 부채 한도 상향 협상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7일 성명을 통해 오늘 저녁 메카시 의장과 원칙적으로 예산안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잠정 합의에 대해 일하는 사람들과 모두를 위해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핵심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출을 줄이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메카시 의장은 이날 저녁 의사당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합의는 미국 국민들이 할 법한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역사적인 정부 지출 감축, 국민들이 빈곤에서 벗어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 정부의 과도한 권한 통제 등이 담겼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의장은 이날 저녁 1시간 30분간 전화 통화를 통해 이번 합의를 논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2년 동안 부채 한도를 인상하는 동시에 지출을 한정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에 일부 추가적인 취업 요건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4 회계 연도는 지출을 동결하고 2025 회계 연도에는 예산 증액의 상한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튀르키예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가 28일 시작됐습니다. 이날 선거는 튀르키예 대통령 선거의 두 번째 결선 투표입니다. 20년 넘게 집권 중인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이달 초 열린 첫 번째 결선 투표에서 근소한 차이로 케말 클로츠 다올루 공화인민당 대표에 승리했습니다. 다만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이날 결선 투표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클루츠 다로울루 대표보다 약간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표는 이날 오후 5시 마감되며 결과는 몇 시간 내에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 26일 아프리카 소말리아 알샤바브 무장 세력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미 아프리카 사령부는 27일 이같이 밝히며 이번 공습으로 알샤바브 전투원들이 불법적으로 탈취한 무기와 장비를 파괴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알샤바브 전투원들이 어느 지역에서 무기와 장비를 훔쳤는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 사령부에 따르면 이번 공습은 소말리아 블루마레르 시에 있는 아프리카 유니온 트랜지션 미션 전방기지 인근에서 진행됐습니다. 사령부는 이번 공습이 소말리아 연방정부와 아프리카 유니온 트랜지션 미션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령부의 작전 초기 평가 결과 민간인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라크가 27일 유럽과 중동을 연결하는 17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유럽과 중동을 잇는 도로와 철도 기반 시설을 개발해 역내 교통 허브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입니다. 모하메드 알수다니 이라크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란, 요르단,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오만의 교통부 대표들과 함께 이번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알수다니 총리는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지속 가능한 비석유 경제의 핵심 축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라크의 주변 나라들과 역내를 연결하고 경제 통합 노력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튀르키예와의 북쪽 국경과 남쪽 페르시아만까지 1,200km에 걸친 지역이 연결됩니다. 이라크 정부는 시속 300km의 속도로 화물과 승객을 운송하는 고속 열차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교통위원회는 프로젝트가 3년에서 5년 내에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8일 러시아 점령 우크라이나 지역 국경 보안을 강화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러시아 점령 우크라이나 지역에 대한 러시아군과 민간인의 신속한 이동을 위한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휴일인 국경 보안의 날을 맞아 러시아 연방 보안기관 부처인 국경 보안국에 전한 축하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국경 보안국의 이번 임무가 전투 지역 인근 선로를 확실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최근 몇주 동안 내부에서의 공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경 지역들에 대한 무인기 공격이 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집트 수도 카이로 인근 사카라 유적지에서 고대 작업장이 발굴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진행의 도성문입니다. 93세 할머니와 41살 손자의 미국 국립공원 탐방 여행기가 화제입니다. 평생 오하이오주 시골 마을에 살아온 85살의 할머니에게 부모의 이혼과 공부 때문에 거의 10년 동안 떨어져 살았던 34살의 손자가 평생 어디를 다녀본 적이 없어서 후회된다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한번 저랑 산에 가보실래요? 라고 물었던 것이 이 특별한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즉각적인 대답은 난 준비됐단다. 언제 데리러 올래? 였고요. 그렇게 해서 밤새 자동차로 달려 도착한 노스캐롤라이나와 테네시주 경계에 있는 그레이트 스모키 산맥 국립공원을 시작으로 콜로라도 듄스 국립공원, 애리조나 그랜드 캐니언, 옐로우스톤과 하와이의 화산섬, 조슈아, 글레이셔, 알래스카 국립공원 등으로 할머니와 손자의 국립공원 탐방이 이어졌습니다. 쉴 새 없이 걸어야 했습니다. 별빛 아래 텐트잠을 자는 등 힘든 여정이었는데도 늘 할머니는 신명 넘치고 긍정적인 기운을 줬습니다.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의 응원을 받았고요. 손자 라이언 씨는 이런 할머니의 활약을 인스타그램 소식으로 세상에 알렸습니다. 미국 남부로 서부로 동부로 가는 곳마다의 절경과 자연을 만끽하는 조이 할머니의 모습은 젊은 사람들 못지않았습니다. 일부러 모래 언덕을 구르기도 했고 헬리콥터를 타고 보트를 타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그런 할머니와의 여행으로 인생의 많은 것을 깨달았다는 손자 라이언 씨는 남편을 여인 뒤 80 나이에도 식료품점에서 일한 우리 할머니가 계속 세상 구경할 자격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글을 썼고 사람들은 조이 할머니의 모험이 계속될 수 있도록 십시일반에 기부금을 보냈습니다. 라이언 씨는 할머니와의 여행을 친구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충격을 받았던 자신을 다독여준 치유의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부모님의 이혼으로 연락이 끊어졌던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수의사로 일하는 틈틈이 휴가를 내서 할머니와 함께하고 싶었던 만큼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때는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조이 할머니는 인생에서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경험을 했다며 손자와의 여행을 자랑했습니다. 미국령 사모아 국립공원을 모험의 마지막 여행지로 선택한 두 사람은 지난 20일 미국 63개 국립공원의 완주 탐방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93살의 최고령 완주자로 기록된 조이 라이언 할머니와 손자 브래드 라이언 씨. 누가 봐도 할머니와 손자 사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꼭 닮은 미소에 세상의 찬사가 모이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미국 내 화제의 소식을 화제의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를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VOA 이야기 미국사, 인물 아메리카까지 준비해뒀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 콜로라도강 지키기. 세계의 대자연 그랜드 캐니언을 따라 굽이굽이 흐르는 콜로라도강. 애리조나에서 라스베가스로 가는 길목에 있는 그 유명한 후버댐이 이 콜로라도강 위에 있습니다. 콜로라도와 캘리포니아, 유타와 와이오밍 등 7개 주와 콜로라도강을 기반으로 사는 지역의 원주민 부족 등 수천만 미국인의 식수와 농업 용수가 콜로라도강에서 나오고요. 지역의 수력 발전, 레저 산업 등에도 이 콜로라도강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런데 최근 20년간 콜로라도 강과 인근 저수지와 호수는 다른 지역의 위기 상황과 마찬가지로 점점 심해지는 폭염과 가뭄에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은 식수 부족, 농수 부족, 농장과 목장의 폐업 등으로 드러났고 물 많이 먹는 천연잔디 금지, 잔디 물 주기 제한, 세차 횟수 제한 등 절약 운동도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주 콜로라도강 지키기에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 애리조나가 역사적인 합의를 만들어내 큰 뉴스가 됐습니다. 콜로라도강의 고갈을 막기 위한 연방정부의 제안에 서부의 주요 3개 주가 머리를 맞댄 겁니다. 이 3개 주는 앞으로 3년 동안 최소 300만 에이커피트의 콜로라도 강물을 덜 쓰기로 했습니다. 1 에이커피트는 약 4천 제곱미터의 땅에 30cm 정도 높이로 채워지는 물인 123만 리터 정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콜로라도 강을 나눠 쓰는 서부의 주요 3개 주가 앞으로 3년 동안 약 12,000 제곱킬로미터 땅을 30cm 정도 높이로 채울 수 있는 강물을 절약하자고 약속한 겁니다. 연방정부는 콜로라도 강물 사용을 둘러싼 지역 간의 분쟁도 막고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인식과 또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위해서 강물을 절약하는 만큼의 노력에 보상한다는 제안을 했는데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예산에서 나온 12억 달러가 그 재원이 됐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 임금 더 준다면 사무실로 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시대를 거치면서 전 세계 노동자들은 집이나 다른 곳에서 일하는 재택근무와 사무실 또는 현장 근무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부분 재택근무제에 익숙해졌습니다. 미국에서도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수의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했고요. 현장으로의 복귀를 원하는 기업과 재택근무의 효율성이 더 좋다는 근로자들의 주장, 또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직장을 옮기는 사람들, 직원의 사무실 근무에 추가 혜택을 주면서 유도하는 기업들의 이야기가 뉴스가 되는 것이 요즘인데요. 지난주 미국의 일간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함께 달라진 근로환경에 관한 미국 사람들 생각을 물어본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시선을 끌었습니다. 설문조사는 3월 말에서 4월 중순 사이에 진행됐고요. 18살에서 64살 사이에 미국의 노동자 1,100여 명에게 물었습니다. 달라진 근무 환경 속에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어떤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한 생각을 받은 겁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재택근무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임금만, 보수만 많이 준다면 사무실 근무를 선호한다는 비중이 높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요. 지금 100% 집에서 일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10명 중 4명꼴, 부분 재택을 병행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10명 중 8명이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응답자에게 얼마나 자주 재택근무를 하고 싶으냐고 물었더니 37%가 늘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다른 35%는 대부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웬만하면 재택근무를 하지 않겠다거나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답한 사람은 6%에 불과했습니다. 재택근무를 선호하는 이유도 물었습니다. 출퇴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자녀 돌보기에 도움이 되고 더 집중이 잘 된다는 점 등 일과 삶의 균형을 용이하게 한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의 70%는 앞으로 10년 동안 쭉 재택근무를 유지하고 싶어 했고요. 현장 근무를 하는 응답자의 61%는 앞으로는 재택근무 등 더 유연한 근무 형태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직업 선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도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45%가 임금, 보수를 제일 많이 꼽았는데 14%의 응답자는 좋은 상사도 중요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최근 3년 사이 직장을 바꾼 응답자들의 이직의 제일 큰 사유도 44%가 임금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팬데믹 이후 노동 환경의 큰 변화에 따라서 진짜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여론조사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61%였지만 그래도 10명 중 8명은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며 비교적 즐겁게 일하고 있다는 점을 특별한 결과로 꼽았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B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기사를 정리하면서 알아보는 한반도 소식입니다. 독자의 선택.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VOA 독자들은 어떤 한반도 뉴스에 제일 관심이 많았습니까?
네,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독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과연 백악관에서 만나게 되는 미한의 세 나라 정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논의할지에 대한 관심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한국 대통령실과 관계, 당국자, 전문가 의견을 두루 담았는데요. 먼저 한국 대통령실은 정상들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같은 3자 안보 협력,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3자 공조 강화, 경제 안보,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관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한국 정부 탄 당국자는 이 3국이 과거에는 안보 협력 중심으로 논의했는데 이제는 포괄적인 협력을 해나가자는 뜻에서 새로운 차원이라는 표현을 넣은 것으로 본다고 말하면서 미한일 세 나라는 무엇보다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군사 안보 협력 분야에서 공조 수준을 확대, 강화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네. 자,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에 대해서 먼저 3국의 미한일 3국의 경보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었군요.
네, 북한이 전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KN 계열의 탄도미사일에 이어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까지 개발에 성공함에 따라 미한일 3국 대응체제의 통합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미한일은 작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에 합의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는데요. 한국 국방부는 22일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서 필요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자,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이후에 그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관련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군요.
예, 과거의 갈등 관계를 넘어선 미래지향적 관계를 지향하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시다 총리와의 양자회담을 통해 한일 셔틀 외교 복원을 재확인했고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했는데요. 한국 대통령실은 공동 참배 행보에 대해 두 정상이 한일 관계의 가슴 아픈 과거를 직시하고 치유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동북아,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서의 핵 위협에 두 정상 그리고 두 나라가 공동으로 동맹국인 미국과 함께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기사에 미한일 정상의 그 워싱턴 만남이 언제 있을지 예상하는 시기도 언급이 됐군요.
한국 일각에선 다가오는 여름 아니면 한일 정상이 9월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직전에 워싱턴으로 가서 이 바이든 대통령과 3자 회담을 가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이 기사에 실렸습니다.
계속해서 독자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은 한반도 기사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한국과 유럽연합 EU 정상이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개발 등 북한의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는 박형주 기자의 보도였습니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 우르질라 폰데어라인 EU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의 정상회담이 22일 한국 대통령실에서 있었는데요. 회담 뒤 2023 대한민국 유럽연합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한 언론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자 성명 내용 소개해 주시죠.
한국은 EU와 양자 간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한국은 유럽연합과 전략대화를 신설해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고요. 지역의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공조 지속,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 주간 VOA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기사로 알아보는 한반도 뉴스. 자, 독자의 선택을 받은 다음 기사 어떤 겁니까?
네, 미국과 한국 정부가 동시에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제재 조치에 나섰고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는 해외 IT 인력 활동을 정조준했다는 보도입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기관 4곳 그리고 개인 1명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북한 국방성 산하 IT 회사인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 정찰총국 산하 기술정책국과 그 산하 조직인 110연구소, 그리고 일명 미림대학으로 불리는 평양자동화대학 등 4곳이 제재 대상 기관이고요. 개인으로는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의 총책임자 김상만이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네. 자,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는 어떤 것이고 또 김상만 씨는 누굽니까?
네,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는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인 인민무력부와 연계된 조직으로 산업체와 대리인들을 통해 러시아와 라오스 등지에 IT 인력을 파견하는 일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 재무부의 지적입니다. 또 김상만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진영사무소의 총책임자인데 이 진영 측이 해외 파견한 북한 노동자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재무부 제재 명단에 올라 있는 북한의 다른 기관들도 있죠. 어떤 곳입니까?
예, 평양자동화대학은 북한의 최고 사이버 교육기관 중 하나로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자들을 교육하고 이들 중 상당수가 정찰총국 산하 사이버 관련 부대에서 일하는 곳이고요. 기술정책국은 북한의 공격적인 사이버 전술과 도구 개발을 주도하며 라자루스 그룹 연계 조직을 비롯해 여러 부서를 운영하는데 2022년 3월 23일 약 6억 2천만 달러를 훔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탈취 사건을 벌인 것이 라자루스 그룹이라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110연구소는 2013년 한국금융기관과 언론사를 겨냥한 다크서울 해킹 사건을 비롯해 한국과 미국 등 전 세계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사이버 작전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네, 이번 제재가 북한의 그 해외에서 활동하는 IT 인력을 정조준한 것이 특징이라고요.
네, 재무부는 보도자료로 이 북한이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을 위해 주로 중국과 러시아 등 전 세계에 수천 명의 고도로 숙련된 IT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북한 IT 노동자들이 각각 연간 3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번 조치는 북한 정권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북한의 광범위한 사이버 불법 활동과 IT 인력 운영 등을 계속 부각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네. 미국 재무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정부와 조율된 것이라고요.
예, 한국 외교부도 재무부가 보도자료를 낸 23일 북한 IT 인력의 해외 외화벌이 활동에 직접 관여해온 북한 기관 3곳과 개인 7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서는 이번 미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오른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김상만이 포함됐고요.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IT 회사인 동명기술무역회사와 북한 IT 인력과 해커 등을 양성하는 교육기관 금성학원이 있습니다. 한국이 추가한 개인 제재 명단에는 진영의 주 러시아 대표 김기혁, 주 중국 대표 김성일, 주 라오스 대표 전현근과 동명기술무역회사 대표단장인 김효동이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7명은 북한 해외 IT 지부 책임자로서 불법 외화벌이를 주도하였거나 자금 세탁 등 불법 금융 활동을 통해 외화 벌이를 도움으로써 대북 제재 회피와 핵 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북한을 지원하는 세계보건기구 WHO와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관련 제재 면제 신청을 유엔이 받아들였다는 소식도 독자의 관심을 많이 받았네요.
네, 1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게재된 대북 지원 관련 제재 면제를 받은 두 건의 승인을 다룬 보도였습니다. 이달 초에 이뤄진 승인이 공개된 건데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요청한 산소농축기 지원,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지난 3월에 신청한 대북 농업용품 지원품에 관한 제재 면제 승인이고요. 대북 제재위원회가 제재 면제 승인 내용을 공개한 것은 올 들어 처음입니다.
네. 자, 먼저 WHO가 요청한 산소 농축기 승인 내용 보겠습니다.
예, 산소 농축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 환자 등을 위한 호흡기 치료 장비입니다. 미화로 25만 7,500달러 상당의 산소 농축기 500대고요. 내년 2월 초까지가 제재 면제 승인 기간입니다.
네. 제재를 면제받은 농업용품은 어떤 겁니까?
네, 이륜 경운기 10대와 이동식 콩 탈곡기 5대, 휴대용 급수 펌프 30개, 태양광 배낭 분무기 5개 등 약 7만 5,600달러 상당입니다. 북한의 도시 농촌 인구의 영양 상태 개선을 위한 대두 생산 지원 사업에 쓰인다고 하고요. 제재 면제는 내년 4월 초까지입니다.
네, 한 주간 독자들의 가장 많이 본 기사로 한반도 주요 소식 알아본 독자의 선택이었습니다. 김현숙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미국 사람들의 실생활 속에서 미국의 경제와 산업 이야기 알아보는 생활 속 경제 순서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운동산업 알아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역설의 나라 미국. 미국과 관련한 통계를 보면 한 가지 아주 역설적인 통계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분야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먼저 비만율을 볼까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지난 2019년 기준 미국의 비만율은 무려 40%에 달하며 1위에 올라 있습니다. OECD 평균이 21%니까 거의 2배에 달하는 겁니다. 비만은 고혈압이나 당뇨 등 다른 질병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인인데요. 미국 국립심폐혈연구소는 체중 감량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And by taking control now, you may lower the risk of developing serious health problems like heart disease.
체중을 줄임으로써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 2형 당뇨 등 심각한 질병 발병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1위는 뭘까요? 피트니스 등 운동 산업 규모에서 미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피트니스 산업 매출 규모는 330억 달러 이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비만율은 가장 높은데 운동 산업 규모도 가장 큰 미국. 부의 양극화가 아니라 운동의 양극화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역설의 나라 미국이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의 운동 산업 어느 정도 규모죠? 미국의 운동 산업이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피트니스 센터 산업입니다. 피트니스 센터는 한국에서는 헬스장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여러 가지 운동기구를 사용해서 유산소 혹은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미국에는 이런 피트니스 센터가 얼마나 많을까요?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현재 미국에는 약 11만 5천 개가 넘는 센터가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부침이 있었지만 이 산업은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2.6% 정도 성장해 왔습니다. 오는 2028년까지 이 피트니스 산업 규모는 4,34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센터에 등록해서 운동하는 미국인들은 얼마나 될까요? 통계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가운데 4명은 이 피트니스 센터 회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은 다양한데요. 월간 평균 비용은 30달러를 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다니는 센터가 어떤 곳이냐에 따라서 이 가격은 달라지는데요. 가령 수영장이나 사우나 시설 그리고 농구장 등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은 월간 비용이 100달러를 넘기도 합니다. 피트니스 센터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동네를 달리거나 자전거를 타면서 운동하는 건데요. 통계에 따르면 어떤 형태로든 달리기 운동을 하는 미국인은 인구의 약 15%인 5천만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면서 운동하는 사람들의 수도 약 5,140만 명으로 달리기 운동하는 사람 수와 비슷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바꿔놓은 운동산업 풍경.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지난 2020년 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운동산업은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대규모 인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금지되면서 실내 운동 위주의 사업 운영에 큰 타격을 받은 겁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시장 매출은 30% 이상이나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외부 환경의 변화가 운동 사업의 다각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피트니스 산업의 온라인화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직접 만나서 함께 운동할 수가 없으니 각자 개인 공간에서 장비를 설치하고 온라인으로 지도를 받으면서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를 구현한 미국의 대표적인 사업체가 펠로톤 그리고 토날입니다. 펠로톤은 실내 자전거 등 유산소 운동에 특화된 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토날은 근력 운동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두 사업체의 기본 방향은 비슷합니다. 펠로톤과 토날은 각각 유산소 그리고 근력 운동을 진행하면서 기기에 설치된 스크린을 통해 온라인으로 강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토날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Smartest home gym that learns as you get stronger with personalized expert coaching and revolutionary digital weight.
이 개인화된 전문 지도와 혁신적인 디지털 기구로 강해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이 펠로톤과 토날 모두 팬데믹 기간 크게 성장했지만 현재는 팬데믹 국면이 진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팬데믹 이후 성장 동력 마련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나타난 또 다른 현상은 운동의 온라인 소셜화입니다. 쉽게 말하면 온라인상에서 운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가령 필라테스나 요가 등의 운동을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하거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자신의 운동 활동을 공유하는 겁니다. 버지니아주에 사는 박선린 씨는 최근 유튜브에 개인 계정을 만들고 필라테스 강의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필라테스를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니까 아 그러면 근육이구나. 핵심이 건강이. 아 그래서 나 알려주고 싶다. 내가 만날 수 없잖아요. 모두를 다. 그리고 또 장점이 뭐냐면 내가 굳이 오피스를 구하지 않아도 근데 그거 없이 바로 지금 당장 찍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유튜브가 하나의 스튜디오가 돼버린 거지.
스마트해진 운동산업. 최근 운동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추세는 기술과의 결합입니다. 그냥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이를 보조해주는 유무형의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형 기술로 대표적인 것이 건강과 운동을 보조하는 모바일 앱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활성화되면서 건강 그리고 운동과 관련한 앱이 앞다퉈서 개발됐습니다. 자신의 체중을 기록하거나 운동량을 기록해주고 혹은 자신이 먹은 음식의 열량을 계산해주는 등 다양한 기능의 앱이 개발되어 출시됐는데요. 주요 앱스토어에 올라와 있는 건강, 운동 관련 앱은 35만 개가 넘습니다.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월간 해당 분야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약 390만 명에 달합니다. 특히 이 피트니스 앱의 매출은 해를 거듭할수록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피트니스 앱 매출은 10억 달러가 채 되지 않았는데요. 2019년 거의 20억 달러에 도달했고 팬데믹 기간인 2020년과 2021년은 각각 약 35억 달러, 53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마이피트니스팔, 이 대표적인 피트니스 앱인데요. 식단일기, 운동일기, 그리고 식단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난 2021년 기준 이 앱은 1억 7천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렸고요. 사용자는 2억 명에 달합니다. 제 스마트폰에 마이피트니스팔 앱을 다운받았습니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원하는 체중 감량 정도 등을 입력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루에 써야 하는 칼로리의 양이 1685칼로리라고 계산해주네요. 아침과 점심, 저녁은 뭘 먹고 또 운동을 어떻게 하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도 솔루션도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유형 기술은 스마트워치입니다. 특히 운동 그리고 건강을 관리해주는 스마트워치는 이를 착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맥박을 체크해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칼로리를 소모했는지도 확인해줍니다. 네, 저는 지금 미국의 대표적인 건강 스마트워치 제조업체 핏빛에서 만든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계는 현재 맥박수가 어떻게 되는지 실시간으로 알려주고요. 건강을 위해 만보를 걸을 것을 권고하면서 얼마나 많이 걸었는지도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지금까지 3,400보를 걸었으니까 6,600보를 더 걸어야 한다고 알려주네요. 자, 이제 작심삼일을 극복하겠다는 그 의지만 남았습니다. 저는 오늘 남은 6,000보를 위해서 틈나는 대로 걸어야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오늘은 미국의 운동산업 이모저모를 확인하면서 미국을 들여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대,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군이 승리하면서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7부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대.
유럽에서 소련이 공산 세력을 넓혀가던 이때 중국의 내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황을 더욱 긴장시켰습니다. 중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분단된 나라였습니다. 국민당 지도자인 장제스의 군대가 중국 남서부 지역을 장악했고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 군대가 중국 북부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과 소련 모두 장제스 국민당 정부가 공산당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중국을 통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장제스와 국민당은 공산당을 상대로 처음에는 여러 차례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마오쩌둥과 공산당은 국민당 정부를 증오하고 또 불만이 커진 중국인들을 공산당 지지를 키우는 데 이용했습니다.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 군대는 서서히 전쟁에서 승리하기 시작했고 국민당 군대의 무기를 빼앗았습니다. 1949년 초 공산당이 중국 수도 베이징과 텐진을 장악했습니다. 그런 다음 공산당은 상하이와 광저우까지 점령했습니다. 1949년 말쯤이 되면서 장제스 국민당 군대는 공산당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타이완 섬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중국 국민당 정부의 패배는 미국에서 격렬한 정치적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일부 트루먼 행정부 비판자들은 미국이 국민당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루먼 행정부는 이런 의구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국민당 지도자 장제스가 개혁에 실패하고 중국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해 패배를 자초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리 트루먼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이 지낸 딘 애치슨 장관은 국민당의 패배는 미국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애치슨 장관은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힘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 힘의 범위 안에서 미국이 실제로 국민당에 도움을 줬던 것보다 더 많은 뭔가를 했다 하더라도 결과를 바꿀 수 없을 거라고 표현했습니다. 애치슨 장관은 이것은 중국 내부의 힘과 권력의 문제이며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지만 어쩔 수 없었던 중국 내부 싸움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유럽과 관련된 정책에서는 더 성공적이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그리스와 튀르기예에서 공산주의 위협에 대한 영국의 경고가 있은 다음 미 의회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의회에 소수 무장 세력이나 외부의 압력에 의한 전복 시도에 맞서 싸우는 자유시민을 지원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그리스가 소수 무장 세력의 손에 들어간다면 이웃국가 튀르기예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그리스와 튀르기예를 돕기 위해서 4억 달러 원조를 제공할 권한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짧고 격렬한 논쟁이 이어진 끝에 의회는 트루먼 대통령의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그리스의 경제를 살리고 그리스 군대를 재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그리스에 개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고슬라비아와 소련이 그리스 반군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결국 그리스 내전은 끝났죠. 그리스와 튀르키예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트루먼 독트린으로 알려지게 된 정책의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트루먼 독트린은 공산주의 세력이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해서 자유와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국가를 돕겠다는 선언으로 이 선언에 따라 그리스와 튀르키예의 원조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트루먼 독트린의 목표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소련의 침략을 막겠다는 것이었어요. 트루먼 대통령은 공산주의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꺼이 군사력을 사용할 의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루먼 대통령은 서유럽 국가들이 스스로 자기 나라를 방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해지도록 만드는 건 역시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식량과 연료 부족이 심각했고 농작물이 파괴됐습니다. 많은 유럽인은 공산주의자이든 누구든 정치 이념과 사상에 상관없이 굶주림에서 구해줄 누군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트루먼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이 유럽 경제 재건 계획을 개발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조지 마셜 국무장관이 유럽 경제를 도울 계획을 제안했고 그의 제안은 곧 마셜 플랜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마셜 플랜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황폐해진 유럽 국가들을 돕기 위해 미국이 제안한 경제 원조 계획입니다. 서부 유럽 모든 국가를 돕기 위한 계획인데 트루먼 대통령은 마셜 플랜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유럽에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먹을 것을 요구하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연료마저 부족해 굶주린 사람들이 추위에 떨며 병들어갔습니다.
뷰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뷰의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인물은요. 1800년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탐험가입니다. 과학자였고 토지개혁가였고 인디언 아메리칸 원주민 보호운동가였던 존 웨슬리 파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분야에서 미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1800년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탐험가의 한 사람이며 과학자, 토지개혁가, 아메리카 원주민, 즉 인디언 보호 운동가이기도 했던 존 웨슬리 파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869년 5월 24일 미국 서부 와이오밍주의 그린 리버 강 그린 리버 강은 유타주와 콜로라도주를 돌면서 흘러가다 큰 강인 콜로라도 강에 합류합니다. 합쳐진 콜로라도 강은 거대한 계곡 그랜드 캐년을 지나갑니다.
10명의 남자들이 작은 배 내척에 각종 과학 장비와 보급품을 싣고 있습니다. 이들은 위험하기도 하고 신나는 일이기도 한 탐험을 준비 중입니다. 이들 그룹의 지휘자는 존 웨슬리 파월입니다. 파월은 일기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린 리버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떠나는 것을 보려고 몰려왔다. 우리는 조그마한 길을 단 배를 밀어 강으로 뛰었다. 배는 물살을 따라 하리로 내려갔다. 나의 앞에는 사람의 손이 닿은 적이 없는 광대한 공간이 펼쳐졌다.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미즈의 강 여행에 대한 파월의 이야기는 당시 가장 유명한 북아메리카 탐험기의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동료들은 이 지역을 여행한 최초의 백인들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선사시대부터 살아온 종족과 아메리칸 인디언 부족들 뿐이었습니다.
당시 존 웨슬리 파월은 35세였습니다. 그는 남북전쟁 중 북군에 들어가 싸운 퇴역 장교였습니다. 전쟁에서 그는 한쪽 팔을 잃었습니다. 이름 없는 한 과학도였던 그는 일리노이 박물관에서 일하다 이번 탐사길에 오른 것입니다.
존 파월의 부모는 영국에서 건너온 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뉴욕주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1834년에 존을 낳았습니다. 이들은 좀 더 서쪽인 오하이오주로 옮겨갔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파월은 재단사 일도 하고 농사도 지으며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어린 존이 현명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줄 길잡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중 한 사람인 조지 크루캠에게 아들을 지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조지 크루캠은 부유한 농장주였습니다. 그는 독학으로 공부를 한 자연과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다 광물이나 곤충류 표본, 현지 인디언들의 연장, 무기 등을 수집해놓은 조그마한 박물관도 설치해놨습니다. 파월은 크루캠의 집을 드나들며 정식 학교 교육은 아니지만 과학, 철학, 역사 등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1846년 파월 가족은 멀리 서쪽에 위치한 위스콘신주로 옮겨갔습니다. 존은 대학에 가서 과학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존 파월은 공부를 하기 위해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존은 미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 교육을 받으려면 동부에 있는 하버드나 예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학교에 가기 위한 돈이 없었습니다. 파월은 하는 수 없이 인접한 일리노이주에 가서 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학 분야에 탐험 여행을 다녔습니다.
1861년 4월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존 파월은 북군에 들어가 미조리주에 있는 제2 일리노이 경포병대에 소속돼 싸웠습니다. 그는 실로 전투에서 포탄을 맞고 오른팔을 잃었습니다. 그는 불구가 됐으면서도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 휘하에서 계속 싸웠습니다. 전후인 그랜트 장군은 전쟁 후 국방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인연으로 그랜트 대통령은 나중에 친구인 파월이 서부 탐험을 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파월은 일리노이주에 있는 웨슬리언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는 또 일리노이 역사학회 조직도 주도했습니다. 그는 주 의원들에게 학회의 박물관 설립을 위해 예산을 늘려주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은 큰 효과를 보아 파월은 박물관의 소장품 수집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파월은 부임 초기에 로키 산맥 탐사 계획을 수립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로키 산맥은 미국 서부의 남북으로 뻗어 있는 길이 약 4,800km에 달하는 긴 산맥입니다. 높이가 4,400m나 되는 마운트 엘버트 산 등 수천 미터에 달하는 고봉들이 즐비한 험준한 곳입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 100년이 가까워진 그때까지도 그 일대는 백인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워싱턴의 스미소니언 연구소도 파월의 계획에 지원군이 되어줬습니다. 스미소니언은 파월에게 과학 장비를 제공했습니다. 미국 육군도 위험 지역을 여행하는 대원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겠다고 나섰습니다. 또한 철도 회사들은 이들이 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파월팀은 그러한 지원을 받아 로키 산맥을 탐사했습니다. 그리고 탐사에서 모은 수많은 자료들은 지원기관들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그린강과 콜로라도강의 탐사였습니다. 이들 강의 탐사는 파월을 전국적인 유명인사로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 이 여행은 백인들로서는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대대로 살아오던 원주민들에게는 강의 탐사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파월은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탐사로 이 지역에 대한 막대한 과학적 정보를 얻게 될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1869년 5월 24일 탐험대는 와이오밍주의 그린 리버를 떠났습니다. 가는 도중 파월은 계속 거리, 기온, 고도, 물의 깊이, 물살 등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토양, 암석, 식물 등도 살펴봤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곳을 여행했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처음으로 여기저기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행은 예상했던 대로 위험했습니다. 어떤 데는 예상보다 훨씬 더 위험했습니다. 강은 바위가 많은 곳을 흐르며 수많은 폭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배가 뒤집히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중 한 척은 큰 바위에 부딪혀 아예 두동강이 나버렸습니다. 이들은 뜨거운 태양과 차가운 비에도 시달렸습니다. 싣고 간 장비도 많이 손실됐습니다. 그러면서도 탐사는 계속됐습니다.
1869년 8월 13일 이들은 거대한 협곡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아래에서 올려다본 협곡 벽의 높이는 1km나 됐습니다. 파월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대한 미지의 세계로 들어간다. 우리 앞에 어떤 큰 폭포가 있을지 알지 못한다. 강에 어떤 바위가 깔려 있는지도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온갖 것을 상상하기만 했다. 대원들은 호기심과 기대로 어느 때보다 신나게 떠들어댔다. 그러나 나는 불안한 마음도 들었다.
어떤 곳에서는 강이 대단히 넓어졌습니다. 이런 때 탐사대는 매일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협곡은 또 좁아졌습니다. 대원들은 급해진 물살, 바위, 폭포와 싸워야 했습니다. 상황은 점차 극도로 어려워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원 두 명이 사람이 사는 마을을 찾아 떠나버렸습니다. 이 트루 탐사대는 간신히 그랜드 캐년의 위험지대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들 용감한 대원들의 이야기는 미국 여러 지역의 신문에 연재됐습니다. 존 웨슬리 파월의 이름은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파월의 탐험은 1879년 미국 지리 측량국의 설립을 가져왔습니다. 측량국은 모든 미국 영토에 대한 측량과 과학적 연구 계획을 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파월의 관심은 단순히 지리적인 데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파월은 그 후에 실시된 어떤 연구 여행에서든 반드시 원주민 마을을 방문해 그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배웠습니다. 파월은 스미소니언 연구소 산하에 인디언 문화를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원주민국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20여 년 동안 이 기구의 수장으로 일했습니다. 파월은 의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이 기구가 왜 필요한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백인과 흑인 사이의 갈등은 많은 경우 불필요하게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인디언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 우리들의 무지가 요인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디언 정책은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파월은 미국 서부 대륙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그러한 대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파월은 특히 그런 과정에서 물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급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존 웨슬리 파월이 제시한 여러 아이디어들은 그 당시로서는 너무나 선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연방의회는 대지와 수자원 관리에 관한 파월의 제안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파월은 자신의 아이디어들이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1902년 타계했습니다. 그의 선진적인 제안들은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법으로 제정돼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미국의 로키 산맥과 콜로라도 강을 탐험한 과학자이자 아메리카 인디언 보호 운동가이기도 했던 존 웨슬리 파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